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이제 또 졸음이 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몸을 뒤로 기대서 앉으시면 몸이 마음이 편안해서 아마 졸음이 이렇게 오실 수 있어서 좀 더 이렇게 바짝 당겨서 네. 네. 성경 말씀에 항상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래야면 주님이 채우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입을 크게 여셔서 하나님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옆에 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 입을 크게 엽시다. 한번 이렇게 입을 크게 엽시다. 네, 입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모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찬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만년대의 시를 끊고 머리털보다 더 너랗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망일 든든히 다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 보낸 사절
사망의 음침한 걸작이 가다가 밝은 빛 보렴이 비쳐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한 번 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우리 이번에 5절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니 주님은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올라가 주님을 배우니 그 기쁨 비일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흘리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안아주시고 맞아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간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이 시간 장세호 목사님을 통해 부어주실 그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상처받은 영혼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낙심한 영혼 있다면 말씀으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오늘 이 찬양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 있습니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낙심한 심령들 있습니까? 그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홍익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통해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깨닫게 하옵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저희의 삶 구석구석에 늘 함께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특별히 계속되는 불볕 더위 속에 지치기 쉬운 연로하신 성노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폭염 가운데서도 건강을 잊지 않도록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육신의 한계를 넘어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 중에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나간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교회학교 여름 수양회를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양회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그곳에서 받은 은혜의 담비가 아이들의 삶 속에 영원히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모든 교사들과 교역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소년부 여름 수영회와 청년고구 은혜마을 공동생활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는 모든 소년부 어린이들과 청년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비전을 발견하는 거룩한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마을 공동생활을 통해 청년들이 주 안에서 깊이 교제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수영회와 공동생활의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신 삶의 자리를 기억합니다. 각자의 가정과 직장, 일터와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으로 바로서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어둠 속에서도 영적인 파수꾼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밝히는 밝히 전하는 거룩한 파수꾼의 사명을 담대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불안, 마음의 상처와 영적인 고단함으로 지쳐있는 성도의 심령마다 하나님 친히 손 얹어주시어 모든 어둠의 그늘이 떠나가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치유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을 말씀을 선포하실 장세호 목사님 위해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막힘없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을 울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영혼은 회복을 얻고 의심하는 자는 믿음을 얻으며 주님을 갈망하는 자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며 저희의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교구 은혜마을 공동생활이 다음 주 주일 8월 16일부터 화요일 8월 18일까지 가평 로뎀나무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후 예배, 오후 찬양예배 후에 7비용 예의실에서 비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8월 10일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서울시립대 강촌 수련회에서 있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로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4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을 다윗에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낙 위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서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주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식혀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온전히 여호와를 바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해주실 텐데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바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소박하고 가장 조촐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치유와 회복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악령에게 이끌려서 그의 영혼과 육신이 온전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온전하지 못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늘 저희들이 온전한 사람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악한 영의 매임 속에서 이 영혼은 피폐해지고 육신은 병들어 늘 방황과 절망 가운데 거하는 온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은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이 충만하여 이 하나님과 깊이 이 교통하는 사람과 악령에게 이끌려 하루하루를 지옥과 같이 보내고 있는 사람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에 모여있는 사람은 모두 다 온전한 사람만이 모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번민과 고민과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들이 이 예배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예배의 공간은 이 치유의 역사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전도하다가 이런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옛날에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요즘은 예배를 안 간다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왜 교회를 안 오십니까? 라고 묻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죄를 많이 지어서 저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교회를 못 나오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온전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만이, 이 예배의 자리에는 이 깨끗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예배의 자리에는 마음이 온전한 자나, 이 마음이 상한 자나, 상처 입은 자나, 이 건강한 자나, 누구나 같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이 하나님 앞에 이 얼굴에 철판을 깔고 뻔뻔하게 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은혜는 뻔뻔한 사람이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두 사람이 이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누구였을까요? 한 사람은 이스라엘 초대 임금이었던 이 사울 왕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고, 아버지에게조차도 이 존재감이 없었던, 그러나 저 푸른 초원에서 이 아버지의 양을 치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소년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존이었지만은 악령에 이끌려 심각한 이 영혼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던 정신질환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혼자 그 예배를 드렸다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실 수 있지만은 사울은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14절, 15절, 16절, 마지막으로 23절에 걸쳐서 네 번이나 이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힌 자였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떠나셨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하나님의 임재는 늘 이 사울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마음 가운데 모신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사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조차도 내가 같이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는 것은 이 구원받은 나의 아들에게서 내가 이 구원을 취소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사울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나는 그분의 대리 통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을 떠났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거하셨을 때는 그의 내면에 질서가 있었고 이 사울이 평안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자마자 이 내면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불안과 혼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의 내면이 불안하고 우리의 내면의 이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꾸 악한 생각이 찾아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시기하게 됩니다. 미워하게 됩니다. 아무런 악의 없이 한 말에도 그 말에 꽂혀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불신자 가정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엄청난 핍박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 왜 핍박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집안에 뭔가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전부 죄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죄 때문에 우리 집안이 뭔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에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전부 나 때문입니다. 대학교 떨어지면 죄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데 아버지의 핍박이 심했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한 2학년인지 1학년인지 그쯤 되었을 때 저희 집에 소가 4마리가 있었는데 3마리가 줄초상이 났습니다. 소가 한 마리가 병들어서 해롱해롱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소를 잡았습니다. 소는 집에서 잡으면 안 되거든요. 소를 잡더라고요. 그 장면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소를 잡더라도 다른 소가 보는 데서 그 소를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소들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 이 소를 잡는 거예요. 다른 소들이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아서 같이 막 줄초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마을에 어떤 한 분이 저희 아버지한테 새호가 교회 다녀서 여러분 새호가 누구신지 아시죠? 제가 새호입니다. 새호가 교회 다녀서 소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소가 죽은 거하고 제가 교회 다닌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얘가 교회 그 대학 떨어지는 거하고 얘가 교회 다니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공부 안 해서 떨어진 겁니다. 근데 교회 다녀서 대학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를 믿는 이 아이 때문에 이 아이가 우리 집에 모든 이 화해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질서가 없습니다. 내면에 질서가 없습니다. 악령이 그들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말하는 것이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조차도 지금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막 떠오르는 대로 막 끌어오르는 그 분노를 퍼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왕으로 부르심을 그냥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에게 사랑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제대로 하나님 노릇하면 해주보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희들은 그러나 딱 한 가지만 나에게 하면 된다.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순종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늘 너희와 함께하여서 너희 자녀들을 지키시고 너희 삶을 지키시고 너희들의 생활을 지키시고 너희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들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금 이 사울을 악령이 지금 이 사울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번뇌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마귀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것입니다. 악령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권능이 있고 잘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면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기에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은 악령은 반드시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귀신은 번뇌의 영입니다. 이 고뇌의 영입니다.
이 괴로움의 영입니다. 이 두려움의 영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괴로우니 이 육신에도 그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 영과 육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 강력한 마귀의 세력이라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 중에 이 사울의 신하 한 명이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 하나를 구하라고 분부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임금님께 덮칠 때마다 그가 손으로 수금을 타면 임금님이 나으실 것입니다. 왕이시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 하나를 구하십시오. 그가 왕에게 와서 이 수금은 이 하프라는 악기거든요. 이 하프를 연주하면 이 왕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하들이 음악 치료의 효능을 알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인간의 극심한 우울증, 광기, 이 불안 증세, 이런 어떤 영혼의 질병들은 이 악령이 사로잡은 결과로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은 이 아름다운 음악 소리, 이 악기 소리가 이 정신질환에 좋다라는 그런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맨날 이 미처 광기를 부리니까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는 심정으로 이 왕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요바라, 나를 위하여 수금 잘 타는 사람 하나 구해서 내게로 데려오라. 그때 왕의 신하 중 한 소년이 왕에게 나와서 왕이시여,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8명이 있는데 그 중에 수금과 하프, 이 수금 하프를 잘 연주하는 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실제로 용기가 대단하고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될 것이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대 할아버지가 될 바로 소년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왕의 신하 중 한 소년이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까?
제가 설교 중에 물을 잘 안 마시는데 잠깐 인터벌이 있었습니다. 그죠? 설교 중에 잠깐 인터벌이 있으면은 긴장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과의 깊은 묵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갑자기 한 5초 정도 조용해지면은 긴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사람한테 묻습니다. 야야, 무슨 일 있나?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시끌시끌해야 되는데, 시끌시끌해야 깊은 묵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뭔가 침묵이 있으면은 갑자기 긴장하는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설교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때로는 한 3초, 5초 정도 침묵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제가 그런 목적으로 물을 마친 것은 아니고요. 예. 하나님 앞에 또 온전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고 소개를 하냐면은 우리 18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에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까? 다윗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의 양을 칠 때에, 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늘 들판에서 이 수금을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에서 이 다윗보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용감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곰이 나타나도, 이 사자가 나타나도, 이 늑대가 나타나도 그 강렬한 눈빛을 가지고 이 사자의 입과 이 곰의 발톱을 찢고 부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야생 들짐승들 가운데 이 아버지의 양들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용이 준수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용이 준수하다, 이 무용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춤이라는 이 단어를 연상케 합니다. 그러나 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용은 전사라는 말입니다. 용사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나중에 장군이 되는 사람입니다. 칼을 잘 썼습니다.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변이 준수하다고 말하지요. 말을 논리적으로 멋지게 말을 잘하였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동의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수금을 잘 탔는지, 또 사자와 곰을 때려잡을 만큼 얼마나 용맹했는지, 그가 얼마나 지혜롭고 멋있게 말을 잘했는지, 이 시골 청년 다윗에 대한 소문이 이미 왕궁에게도 널리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 가운데 이 소년이 왕에게 얼마나 자세히 멋지게 이 다윗을 소개하였던지, 다윗이 곧바로 전령을 이 이세에게 보내게 됩니다. 왕이 당신의 아들 다윗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사울에게 나아갑니다. 사울이 다윗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그를 크게 사랑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크게 사랑하였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인간적인 감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13절, 14절에서 영적으로 이 사울과 다윗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13절과 14절을 대조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었고, 반면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악령에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보게 되니까 깊은 동경과 존경과 이 마음의 평안함이 느껴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증거로 이 사울이 이 다윗을 무기 드는 자로 삼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키는 호위병으로 무기 드는 자로 이 다윗을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기를 누구에게 맡길까요? 나의 호위병이 있다면 그 무기를 누구에게 맡기게 될까요? 얼마나 그를 신뢰했는지. 무기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음의 경계심을 완전히 이 다윗에게 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는 이 경계심을 풀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드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예배 가운데 사울은 이 마음의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어떠한 의심도 없이, 어떠한 불안함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이 사울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수금 드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찬양팀이지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노래하고 다양한 악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수종드는 종들입니다. 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성도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이 상한 마음과 이 병든 육신과 이 심각한 영적 침체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자 한다면은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경계심을 풀어놓고 우리의 모든 의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양회를 가게 되면은 종종 그런 지체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 이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경계심이 있습니다. 이 경계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더라도 그 하나님의 임재는 이 가운데 가득한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뭔가 단단히 붙들고 있는 이 경계심 때문에, 이 불안함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3박 4일 동안에도 은혜 받지 못하고 그렇게 내려오는 그런 안타까운 지체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여, 이 귀한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가 담을 쌓고 벽을 치고 그 예배에 임한다면 얼마나 이 시간이 안타까운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은혜도 어떠한 치유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가운데 벽을 치고 예배 자리에 가운데 임한다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모든 경계를 풀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상쾌하여 낫다고 얘기합니다. 악령이 떠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에, 어떠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이 상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늘 우리가 상쾌해지셔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고 우리가 돌아갈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이 무거운 마음, 이 다쳐진 마음, 이 딱딱한 마음, 이 굳어있는 마음, 내가 벽을 치고 이 교회에 나왔지만은 돌아갈 때는 벽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이 집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에게서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이 수금을 잘 탔기에 이 다윗이 수금을 탔더니 이 사울에게서 악령이 떠났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다윗이 얼마나 수금을 잘 탔기에 이 다윗이 수금을 켜니까 악령이 떠나갔을까요? 실제로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진짜 이 수금을 잘 탔기 때문에, 이 하프를 연주를 잘 했기 때문에, 그 악기를 잘 다루었기 때문에 이 악령이 떠났을까요? 사울의 악령을 쫓아낸 그 진짜 힘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수금이었을까요? 음악 치료였을까요? 악기였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악기를 연주할 때에 이 사울에게도 그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치유의 원리는 다윗이 아닙니다. 치유의 근원은 수금이 아닙니다. 하프가 아닙니다. 악기가 아닙니다. 이 치유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 당신의 백성들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영으로 이 충만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예배 이 자리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영혼이 약해져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그런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는 한 예배당에 모여서 이 홍익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된 성도입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그러나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하나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비록 내가 나약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내 옆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나의 지체들, 나의 공동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치유함을 경험하고 새롭게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에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다 사라지고, 아이고 내가 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교회를 못 가겠다, 나도 낯이 있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전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백귀가 죄송해서 불편해서 나도 낯이 있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못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배자의 자리에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이 예배의 자리에 오면은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이 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질서가 새롭게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송을 찬양을 한 장 부르려고 합니다. 어쩌면 아무도 모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 찬양이 너무 쉽습니다.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너무 쉽죠? 다 같이 한번 그냥 이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시작.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시네. 내 영혼 치유하네. 이렇게 음을 붙여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내 영혼 치유.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강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모든 경계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이 치유의 고난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나의 이 무너진 내면과 이 지친 영육을 만져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모든 불안과 혼란과 이 악한 생각들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참된 평안과 상쾌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경계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됩니다. 하나님, 주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친히 만져주시옵소서. 이 불안과 혼란과 약한 생각들은 예수 이름 앞에서 온전히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참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이 회복의 역사가, 이 상쾌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예배 시간, 이 마음의 상처와 이 육신의 질병과 그리고 우리 무너진 내면의 불안을 가지고 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의 부르짖음과 간구함을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치유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은혜 오른손을 우리 각자에게 얹어주시고 이 사울에 묶여 있었던 그 영혼을 자유케 하셨던 이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과 육을 온전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번뇌하게 하고 흔들었던 모든 이 불안과 이 두려움과 미움과 이 시기의 영이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한 주간 또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옛날 푸른 초장의 다윗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누군가를 살리고 고치는 이 치유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홍익의 모든 성도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를 품어주는 거룩한 치유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님의 평안과 치유와 자유함을 경험하며 이 세상 속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고 마음 가운데 굳게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은혜와 그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